할렐루야. 오늘 그 열거된 인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그 셈법상 인원수에도 카운트되지 않는 그 열외된 자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유아들 또 아내 및네 진중에 있는 객, 이 객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또 너희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공동체로서 참여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그 특징이 그 당시에 인원수에도 카운트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참여를 위해서 서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가족 단위로 또는 혈통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긍휼로 얻어지면서 동시에 그것은 각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이 부분이 이 당시 그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를 하자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예외로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사람은 이제 본질상 소외, 배제, 단절은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소위 그 왕따를 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인격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IMF 직후에 이제 거리로 이제 떠밀린 가장들, 또 직장인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답니다. IMF 이후에 소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제 일들이 직장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그 당시 은행도 다 통폐합이 되고 거리로 어마어마한 실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커다란 그 세계적인 이슈였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혹자는 8.15 이후에 가장 큰 국난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한파였습니다. 그때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밀린 거죠. 그러면 그 가정들이 얼마나 참 처참했겠으며, 그렇게 내몰린 본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좀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 겁니다. 격려한다 시고, 이렇게 짝짓기 놀이 있죠? 남녀 간에 짝짓는 그런 짝짓기가 아니고, 노래를 하면서 빙빙 돌다가, 세 명, 그러면 세 명씩 짝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남는 사람은 벌칙을 받고,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빙빙 돌다가, 사회자가, 두 명 거의 이제 구성원이 짝수면 다 짝이 맞죠. 세명 이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명, 다섯 명 그랬어요.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씩 서클을 만들었는데 신기하게 딱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다섯 명 짝을 만들었는데. 어느 그룹에도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우두커니, 다 다섯 명 짝을 만들어서 부둥켜 안고 있는데,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그 한복판에 주저앉아가지고, 이 게임을 하다가,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 그 이제 사회보던 사회자가 놀래가지고, 아, 이 게임이 좀 성격상 잘못 선택한 게임이구나. 위로한답시고 시작했던 게임이 그냥 한 사람을 또 전체 구성원들을 더 시험들게 만들고 상처를 준 게임이었어요. 이걸 진행했던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한 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단절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왔던 사회는 늘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혼자 떠도는 섬일 수는 없어요. 물 위에는 섬이 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다 땅과 땅이 맞대어 있죠.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담을 쌓는 민족은 망하고 길을 만드는 민족은 늘 흥했어요. 이게 틀림없는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지러진 모습으로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욕을 먹는 한복판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개토화됐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자기들끼리만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1교회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3.1교회도 하나님이 6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교회로서 그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요즘 그 사회 생태계도 많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낮에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다 사회 구조가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나가요.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환경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소중한 책임이지만 이런 사회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시각을 열고 책임을 갖는 일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아낙네, 유아들, 그리고 이방인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떠나야 될 이 시대의 문제와 굉장히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런 자들을 함께 해야 되는가?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뭐하여? 참여하여.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또 뭐예요? 참여하여. 여기 맹세나 언약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죠. 참여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참여하여. 자, 여러분, 이 참여하여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바르라는 말은 굉장히 신명기 언약의 개념 속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세대들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 언약에 또는 맹세에 참여하여라는 말을 써요. 아바르. 근데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쪼개요. 들어오게 하다 그 말이에요. 쪼개요. 들어오게 하다. 통과시켜라. 들어오게 하다. 이걸 왜 참여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일찍이 뒤에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였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현장을 한번 창세기 15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던 현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시작. 여기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무슨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쪼개어 지나가게 한 이 사건은 고대로부터 양자 간의 언약을 할 때 쓰는 중요한 세리머니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민족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29장의 이 언약은 사실상 그 언약의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갱신이 됩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의 소통으로서 갱신이 돼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참여된 사람들 중에 고아, 나그네, 아낙네, 유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라는 말이 쪼개어 통과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한다. 그런데 이 약속은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고기가 쪼개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죽는다 그 뜻이에요. 완전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실력과 행위로 그만 불순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죽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죽음을 죽어주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그 휘장을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러니까 찢는다는 말은 빈들의 열두 제자들이 광주리에 떡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었죠? 떼어줬어요. 떼어. 이게 찢는다는 거예요. 떡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속에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9장에 바로 이 복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여, 참여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이들을 참여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낙네든지,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것은 혈통으로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각 개인의 것이고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살벌한 약속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서부터 한번 교독을 좀 쭉 합니다. 저하고,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권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외에도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 저주, 쓴뿌리, 독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뭘 지키지 않으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살벌한 표현들이 성경에 왕왕 나와요. 근데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번 예를 하나 들게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속에게 애매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부모들이 별 소리를 다 하죠. 너 호적에 파버린다. 너 나가. 네 멋대로 살아. 정말 그렇게 등 떠밀던 부모가 있나요? 그리고 정말 호적에 파던가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그 부모의 그런 격한 발언 이면을 생각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29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경영적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예수님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신학적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야 열어주시는 의미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여긴 감추어 놓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감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난 일이 있어요. 이미 계시해 주신 일들. 그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몸을 찢어 그 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걷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알고 걷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때로는 이게 뭘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일의 결말을 보았나이다. 고백처럼 그 끝에 가서 보게 하시는 일들이, 감추어 놓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경이로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감추어 놓았다고요. 때로는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도 자녀를 위하여 말 안 하고 감추어 놓는 일들이 있죠. 통장에 몇십억 있다. 이거 얘기해버리면 공부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게을러 터지고 애가 망가질까 봐 얘기 안 할 수가 있죠. 뭐 상상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감추어 놓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의 영역에 열어놓은 일들이 또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 그런 인생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수요 1부, 1부, 2부를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행복을 향하여 오늘 열어놓은 새날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옵소서.